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4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부터 한 가지 토픽을 가지고 설교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제거해야 될, 내려놓아야 될 것 한 여섯 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주일 염려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앞으로 6주 정도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 오늘은 염려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 5주 정도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들 중에 가장 큰 염려가 있다면 뭡니까? 뭐가 여러분의 가장 큰 염려예요? 건강? 자녀들의 문제? 미래? 아니면 뭐 우리 학생들 같으면 학교? 시험? 뭐가 우리들의 가장 큰 염려입니까? 이제 첫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산모도 있습니다. 어떨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염려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염려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염려들을 혹시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으세요?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해결책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특별히 이 염려라는 토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 염려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작용을 나누려고 하고 마지막 부분이 그렇다면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인 감정의 영역과 생각의 영역까지도 우리 주님이 터치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믿어야 첫 발을 뗄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Brain and Behavior Research Foundation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을 보면 anxiet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인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anxiety disorder, 우리 한국말로 하면 불안장애죠. 불안장애. 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가 통계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40 million people, 4천만 명, 4천만 명이 anxiety disorder, 불안장애라는 병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보면 이 불안장애를 겪으면서 신정안정제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미국 전체에서 소모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42 billion. 우리 하나와 우리 한국 돈과 1대1 비율로 보면 42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죠? 올해 2017년 우리 한국의 국방비 예산을 보면 40조 3,347억 원. 미국에서 1년에 anxiety disorder 때문에 돈을 사용한 게 한국 1년 국방비 예산보다 2조 원이 더 많습니다. 보통이 아니죠, 그렇죠?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이 염려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정말 흔한 병이구나. 정말 흔한데 너무너무 심각한 병이라는 거죠. 이 염려라는 병이. 왜 이 염려라는 병이 심각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라는 병이 왜 이렇게 심각할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 혼자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 염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염려하는 건 당연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이거는 옵션 상황이 아니에요. 염려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것은 명령인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염려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염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영역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십계명에 우리 십계명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마지막 여섯 가지를 보면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대부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인함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의도 하죠. 아 그거 하면 안 돼. 쉽게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 하려고 예스죠. 그게 성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염려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이 모든 사람이 다 염려하는데 남들도 하는 건데 뭐 이 정도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염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당연시 여긴다라는 거죠.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입니다. 그렇죠. 산상수훈이에요. 이 팔복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제가 특별히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빨리 읽을 거예요. 아니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빨리 읽을 텐데 염려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려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여섯 번이나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뭘까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근거 없는 낙천주의 말고요.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환경을 뛰어넘어 누리는 그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뒤에 말씀 띄워뒀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할 일이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에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 누리는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평안해서 평안한 것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환경이 평안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건 다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뭡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 평강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염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이 염려를 통해서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지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저는 성경에서 두 사람을 가지고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울왕의 문제예요. 자주 사울왕이 나와서 좀 미안하기는 미안한데 사울왕에게 어쩔 수 없어. 인생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데 계속 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염려가 찾아왔을 때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거짓말하는 부작용이 생겼어요. 염려가 찾아왔는데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났어요? 거짓말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12장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아브라함에게 염려가 찾아왔는데 그 염려의 원인이 뭐예요? 사라의, 성경으로 표현하면 아리따움, 사라의 미모가 염려의 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내가 아름답다라는 게 염려입니까? 자랑거리입니까? 우리 남자들 잘 모르시네요. 저는 정확하게 아는데 저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염려 늘 있거든요. 독일 처음 올 때 느꼈던 게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아, 농담이고요. 자, 아브라함에게 염려가 찾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난 부작용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13절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에게 뭘 제안하고 있어요?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뭐라고? 누이, 시스터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내에게 뭘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임기응변으로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윤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는 사람과 시간과 환경에 따라 바뀌어져야 돼요? 아니면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상황 따라 윤리가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염려가 찾아왔을 때 거짓말이라는 부작용이 생겼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 되는지 몰라요. 자기중심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대화법을 한번 보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대화하는지 몰라요. 제가 다시 13절을 읽어볼 텐데 제가 어디에 이 강조해서 읽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지금 뭐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내가 장친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겠소가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희생하고 누가 안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만 고치려고 하니까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은 염려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너를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염려예요. 염려. 염려로 시작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20장 2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다른 남자가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누이라고 한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염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겠습니까? 그냥 둬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염려로 시작했는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내 중심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내 중심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결국 가정이 깨어지더라니까. 여러분 이게 아버지 때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삭이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이삭도 이 상황이 오는데 아내에게 아버지가 했던 말 똑같이 해요.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결국 아들도 와이프 뺏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게만 맡겨주시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영적 전쟁을 이기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후대에게 다시 물려주면 내 후손이 그 똑같은 영적 전쟁을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종류의 영적 전쟁이라도. 사울왕의 케이스를 보려고 합니다. 사울왕에게 염려가 찾아왔을 때 어떤 사이드 팩이 생기냐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 하버드대 24대 총장이었던 네이튼 푸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흔들 수 있는 깃발. 그러니까 어디에 서서라도 나를 따르라고 외칠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부를 수 있는 노래. 내 꿈인 거죠.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내 꿈. 세 번째가 믿을 수 있는 신조. 내가 끝까지 상황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붙들 수 있는 신조. 마지막이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두 번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를 수 있는 노래. 여러분 노래가 우리 인생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그렇죠? 특히 사울왕에게 이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죠. 군대를 환영해드리는데 그때 여인들이 나와서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 가사 한 줄이 사울왕의 내리에 팍 꽂혀버립니다.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 노래 수없이 들어가지고 그냥 새벽종이랑 그냥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처럼 자기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내가 1,000명을 죽였는데 백성들이 다윗은 몇 명을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염려가 생겨요? 결국 다윗이 나의 왕자리까지 노리겠구나라는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이 염려가 찾아오니 다윗이 다윗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어도 어떤 염려가 생겨요? 아, 쿠데타를 모의하는 것은 아닐까. 이 염려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다윗을 죽여보려고 그렇게 예를 쓰는 거예요. 그게 염려거든요. 그게 바로 anxiety disorder거든요. 불안장애죠. 소문이 들려옵니다. 에돔 사람 도엑이 노비라는 곳에서 자기가 봤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는 것을 자기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도왔습니까? 다윗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제공해 주고요. 무기가 없어서 뭘 줍니까? 다윗이 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아왔던 그 칼을 다윗에게 주죠. 이걸 사울왕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네가 다윗을 도와주었느냐 묻는데 왕의 일을 하는 줄 알고 도와주었다고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줘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염려가 들어오면 사람을 믿지 못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군대에 명령을 하는데도 군인들이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칼을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합니다. 그때 누가 앞장습니까? 아까 그 에돔 사람 도엑이라는 사람이 칼을 뽑아서 그날 제사장들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염려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어디까지 간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야라고 염려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이야기 했을 거야.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했을 거야. 분명히 쿠데타를 이야기 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해내는 거죠. 남들은 그 얘기를 하지도 않는데 다윗은 그랬던 적이 없잖아요. 염려의 부작용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히게 못해. 그걸 막는 거예요, 염려가. 염려라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네 가지 땅의 종류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길가. 두 번째는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요? 잘 기경된 옥토예요, 그렇죠. 복음은 똑같아요. 씨앗은 똑같은 좋은 씨앗이 다 뿌려졌어요. 저는 오늘 세 번째 가시떨기를 보기를 원하는데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결실하게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여러분, 뿌리를 못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실을 못 맺는다라는 것은 뿌리 내렸다라는 거예요, 안 내렸다라는 거예요? 뿌리 내렸죠. 가지도 자랐죠. 그런데 뭐만 못하는 거예요? 열매만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예요? 열매를 맺히려고 하는데 세상의 염려가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게,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말씀의 숨통을 쪼여버리는 것. 말씀은 뿌리 내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나 그 말씀이 염려가 그 말씀의 숨통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에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뿐이에요. 한마디로 염려는 불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염려는 미래 걸 미리 땡겨와서 하는 게 염려예요. 그렇죠? 염려하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문장이 만약에,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 그런데 뭘 해요? 미래의 것을 땡겨와서 오늘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가 찾아올 텐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를 달라. 말씀이 이기거든요. 믿음이 이기거든요. 때를 따라 돕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꾸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가꾸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한 스토리가 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해군을 만들어서 유럽 정복에 박차를 가할 때, 여러분 영국은 섬이에요, 그렇죠? 육지인 나머지 유럽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혹시 또 비행기 이러는 분 있으면 큰일 납니다. 배가 필요하죠, 그렇죠? 전쟁의 승산이 어디서 결정나는 거예요? 배의 성능과 기능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배를 잘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공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작은 마을에 아주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친필로 편지를 보내죠. 나라에 필요한데 당신이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배를 만드는데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데 이 철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여왕에게 편지를 또한 보냅니다. 내가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를 비면 어느 누구도 일을 맡아서 할 사람도 없고 결국 처자식이 힘들어지게 되니 못 가겠습니다. 그때 여왕이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센텐스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게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왕이 철공소 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You mind my business, then I mind your business.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 일을 네 일처럼 하면 내가 네 일 내 일처럼 해줄게. 여러분,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대영 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You mind my business, then I mind your business. 여러분, 이건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대단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 아니라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은 뭐예요? 빅토리아 여왕이 한 말과 의미는 똑같아. You mind my business, then I mind your business.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조금 더 멋있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그거예요. You mind my business, 네가 내 나라 때문에 삶을 드리면, 내 의 때문에 네가 네 십자가를 지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Then I mind your business. 네 일 내 비즈니스처럼 내가 해줄게. 여러분이 여러분 비즈니스 해결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쉬워요? 자, 그렇다면 사이드 이펙트까지 봤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성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의 뜻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된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자유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떤 도전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기쁨에 차서 기뻐하라라고 도전하니까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상처도 사명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고 주님이 내 상처를 만져주셔서, 그렇다면 나와 똑같은 상처 있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되거든요. 우리 경상도 말로 저처럼 포시락게 자란 사람은 힘든 사람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아팠던 사람은 아팠던 사람이 보이고 또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6절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어보다 경상도 사투리 쓰면 더 어려워해요. 포시랍게가 뭔지. 우리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을 염려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다급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참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병이 걸렸다라고 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일 염려되는 게 혹시 새벽에 한국에서 전화 올까 봐. 새벽에 전화 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뭐 부모님이 안 좋은 거죠. 결국은. 그렇죠? 저게 제 안에 염려예요.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면 학교에서 전화 오면 가슴 뛰어요. 일단 독일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고. 끝나면 집에 와야지 안전한 건데 중간에 전화하는 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전화 올까 봐 염려되거든요.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으면 염려됩니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 염려됩니다. 나이가 됐는데 혼자 있으면 염려됩니다. 부모님 연세가 들어가면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마음의 짐이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순간에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염려하지 않아,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뭔지를 함께 봅시다. 7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7절이에요.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당연히 염려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까지 코너로 몰아가십니까? 염려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됩니까? 염려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려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라. 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한국말로는 가슴에 오지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너무 쉬워요. 영어 성경을 보면 transcend all understanding. transcend가 뭐예요? 뭔가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all understanding은요, 모든 이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돕는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선을 초월해서 돕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예는 참 많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군중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죽이겠다라는 거죠. 돌이 날라옵니다. 한 대, 두 대 맞습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선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죠? 돌을 맞아서 죽어가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얼굴은 천사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경험을 해야지 알지. 신앙은 경험이거든요. 내가 맛본 걸 이걸 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하와이에서 유학할 때 학교 안에서 리바이벌이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었어요. 거의 부흥회 막 끝나갈 때도 되고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다가 그 광장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국말로 크게 기도 소리가 떠듬떠듬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 또 우리 한국 자매 중에 발동이 늦게 걸리는 자매가 하나 있구나.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거기 몰려가는 거. 백인 여자가 한국말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방언도 언어잖아요, 그렇죠? 떠듬떠듬떠듬 하는데 이게 그 다음날 이틀 동안 입만 벌리면 한국말만 나와. 캔사스시티에서 온 언니 만나러 왔던 17살 하이스쿨 애예요. 한국 사람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때는 케이팝이라는 것도 없었잖아요.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방언이 찾아왔는데 한국말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더 이상 방언은 없습니다. 제게 이야기하면 저보다 권위자면 제가 이러겠지만 속은 어떨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나는 하는데 이건 안 먹혀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현장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는 고등학교 자매가 캔사스시티에서 언니 보러 하와이에 놀러 왔다가 부흥에 참석했는데 방언이 터져겠는데 한국말로 방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선을 트랜센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잡히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염려가 찾아왔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 주님도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이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선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저는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설명도 안 돼.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건 transcend all understanding.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지혜로 만져볼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돕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맛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염려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염려를 피해가는 자들이 아니라 염려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의 성품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